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죽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도중에 옆에 있던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옆에 있던 형제요 자매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것을 기대하던 성도들은 순간 슬픔에 빠지고 또한 당황하기도 하고 또한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보니 이거 나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겼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 건가라는 의문까지 들어서 그 속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며 오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음일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했어, 나는 이런 고생을 했어 라고 이제 서로 고생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요, 나는 죽을 뻔했어 로 끝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죽을 뻔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고생했구나, 어려웠구나 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음일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또한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비통해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죽어서 이제 사람을 슬퍼하며 장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 슬퍼하면 안 돼, 너무 어려워하지 마 라고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흔히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은 좋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 야 슬퍼하지 마라. 다 주님이 갚아주실 거다. 우리 부활할 거다. 라고 말하면 사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러한 위로는 이미 그런 죽음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활도 못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슬픔에 잠겨 비통함에 잠겨 어려움에 잠겨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러한 일들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그들의 인생은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답으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편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런 위로와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은 좀 이상적인 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떨 때는 부활의 확신이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 그냥 내 기억에서 잠시 잊혀져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과 어떤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 갚아주실 거야 혹은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라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위로 삼고 은혜를 삼아서 가지고 가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 라는 것으로 위로를 삼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말로 위로는 하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 우리는 부활을 사는 존재들이야 라는 말로 위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위로가 될까 고민도 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왕인 사망이 왕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것인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에 와서만 기억하면 되는 그러한 부활인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도 끝난 것이고 망하였고 우리도 그 망함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한 승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 인생임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은혜와 구원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로 인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아니,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너무 커서 너무 확실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는 것은 쉬운데 그 약속을 받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구원, 부활을 입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고민해보지 않다 보니 우리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커서 그거에 비해 나는 너무 보잘것없이 보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들은 나는 내 인생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내야 하는데 살아내지 못함으로 나는 늘 부족해 보이고 작아집니다. 실패합니다. 쓰러집니다. 세상에 지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늘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서도 우리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예배는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 부활을 살고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드려야 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족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도 염치 없지만 나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늘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저는 주님께 빚을 진 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저 대신 죽었습니다.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기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어떤 기쁨과 감사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기에 감사하며 또한 힘내어 살아보겠다는 기도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또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며 슬퍼하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늘 수동적이며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인생이기에 늘 면먹었고 늘 죄송해서 무언가 누리며 사는 것이 죄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나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 뭔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언가를 즐기며 좀 이렇게 감격하며 살아가는 게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나는 빚진 자야. 빚진 자는 늘 겸손하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며 그렇게 행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꽤 오랜 기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삶이며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정을 붙이면 안 되는 삶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경에서 요나나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속마음으로는 재미없게 기뻐하지도 못하고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더 죽겠는 것은 이러한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더 힘듭니다. 하나님, 빨리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미련 없이 살고 기쁨이 무슨 소용이고 즐거움이 무슨 소용인가, 빨리 죽는 게 하나님께나 제 인생에게나 더 도움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늘 미안하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이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삶이고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영광이고 부활이며 은혜이며 기쁨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살게 하셨나?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너 내가 살렸으니 늘 너 내 눈치 보면서 살아 라고 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이루신 그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고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부활의 인생인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부활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주님 오시는 날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부활의 삶이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는 이미 이렇게 부활을 살고 있는 인생인데 잘 알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죽을 맛인 것 같습니다. 아는데 안 됩니다.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내가 부활을 사는 인생임을 알겠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한 다시 살게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말하는 죽음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하였고 또한 그 부활을 약속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하는데 슬픔과 낙심으로 사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고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 부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활절에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활을 누리며 살아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 숨쉬는 소망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또한 우리의 부활입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삶인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인생에서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환경, 제한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된다 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구원받아 다시 살게 된 우리 부활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칭찬이 되며 영광이 되며 존귀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삶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과 칭찬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의 인생,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나라는 존재, 부활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을 얻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부활을 사는 인생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지나가야만 하는 삶이고 자책하며 마지못해 사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 늘 죄송해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열어주신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담으신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냐면 태초부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잘 살고 순종할 때만 부활의 삶을 살고 또한 그 영광이 담기는 인생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활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담으시고 그 영광을 담으신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감사함으로, 좀 더 기쁨으로,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조차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내가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영광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인생이구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니 조금 더 넉넉해 지시길 바랍니다. 좀 유연해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담긴 부활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무언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웃고 기뻐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소망인, 살아있는 소망인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쩔쩔매고 늘 초조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인생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누리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뜻하신 인생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걸 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인생을 누리십시오. 이 영광과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이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하신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다짐하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할 거야. 너희가 그 영광과 존귀를 누렸으면 좋겠어. 내 뜻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내자.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인생. 부활에 있음에 감사하며 부활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고 부활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경험했는데 죽음이 두려워 절절매며 쓰러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늘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을 가지고 부활을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